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20절에 야고보가 아 허탄한 사람아, 생각이 짧은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지난 시간에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에서 행위를 제해버리면 이것은 아예 믿음이 아니다, 헛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는 행위 없는 믿음이 왜 죽은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그 목소리에 대해서 근거를 요구하는, 그러면서 대드는 듯한 그 요구에 대하여서 바로 누구를 대입시켜 말씀하는가 하면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20절과 21절을 한번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아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이 드러낸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자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아브라함을 계속 연구하고 그의 삶에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한다기보다도 구약 전체에 드러난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실을 이리저리 야고보가 상황에 맞게 인용하고 주장하고 그 진리를 설파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단 위에 결박하여 드리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에 따른 믿음에 따른 어떤 행동을 옮겼고 이제 이것이 아들을 결박하여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치켰던 이것을 보신 주께서 그의 행동을 제지시키면서 받아들였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뜻은 아브라함아 정말 잘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요. 믿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을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인정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허물이 없다든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든지 그 기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시고 의의 뜻은 완벽함의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떤 행동이 믿음에서 파생된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너에게 크레딧 하나를 줄게 이런 뜻이에요. 잘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믿어줬어. 그때 그 크레딧 개념이 의롭다 여겨주심,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영화가 한 뭐 2시간짜리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는 뭐 감독, 조연, 주연, 음악 만든 사람 이렇게 이름 쭉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특정 영화를 만들 때 기여한 사람들, 그걸 우리는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음악을 완성시킨, 이 대단한 작품을 만든 음악적으로 기여한 그 크레딧,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는 어떤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주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고 구약에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물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나오지만 이런 존재 내가 만들었지만 이렇게 나에게 반응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된 것이 나의 희락이 있다. 하나님의 어떤 자부심이 배어있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아마 이사야서가 이렇게 좀 두꺼운 성경인데 여기에 이사야 41장 10절은 접하지 못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익숙한 구절이에요. 암송하는 구절이고 또 기도하면서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주십니다.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떤 맥락에서 되어진 줄 아세요? 이는 10절입니다. 41장 10절입니다. 이 약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 10절에 했는데 8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한 인간이 있었어요.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하나님의 벗이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게임 끝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차원도 있고 그분의 종 그런 차원도 있고 그분의 제자 차원도 있고 그분의 군사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친구, 하나님을 친구 삼은, 하나님을 벗 삼은 바로 그 차원을 공부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은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창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야고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이해하여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요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얻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몇 명일까요? 억만장자, 그러니까 10억 불, 1 빌리언, 10억 불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가 몇 명이나 될까? 2153명이래요. 뉴질랜드에도 있을까? 네, 들어갑니다. 그램 하트라는 사람이 9 빌리언, 그러니까 10억에다가 앞에 9가 90억 불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불짜리 건물 1천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램 하트가 누구를 친구 삼고, 정말 친구 삼아서, 친구야 언제든지 필요하면 900만 불짜리 건물 두세 개쯤은 그냥 써. 이런 친구를 알고 있다. 있다 하면 재정적인 면에서는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벗 아브라함 이랬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있는 진 면목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루고 다음 시간에 본문 야고보서에서 다루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분량으로 구약의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의 여정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어떤 여정을 거쳤길래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가? 과연 이것은 아브라함의 작품인가? 하나님의 작품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시고 그룩한 열심으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셨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도해 오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숫자나 연대기적인 어떠한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할아버지 되는 그 노아가 너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왜 이 세상에 홍수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을 멸망당했고 한 것을 산 증인이에요. 이 할아버지가 노아의 대홍수 후 292년이 경과했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892세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인가? 58세예요. 아브라함은 이 수십 년 동안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맘대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런 관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손자예요. 셈,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이 다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노아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를 다 살아있습니다. 흩어지기도 했지만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고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2장에 왔을 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전혀 하나님 개념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과는 다른 어떤 우상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3, 4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어야 됐어요. 초기부터 이 약속이 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7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전진을 시작할 때 맞는 대면하는 처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이거는 엄청난 뭔가를 보장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현장을 떠나시고 약속만이 나를 맴돕니다. 내가 현실에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강한가, 나를 둘러싼 환경이 강한가,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10절에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내와 더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해꼬지 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해꼬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애굽이라 할지라도. 근데 11절 13절에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해꼬지하면, 아브라함을 죽이면 그 사람 분명하게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3, 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스테이지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3, 4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가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 봉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도 잊어버리고 강그리 그냥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의 능력, 낡아벗어진 상태의 그 자신, 연약한 그 모습만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 약속을 지키세요. 아브라함은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의 믿음의 초기 단계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그를 불러서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는 용돈으로 써. 아이는 기분이 좋아서 교회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저기 있는 친구에게 막 달려가다 돌풀이 걸려서 동전 두 개를 놓칩니다. 한 개가 또르르 굴러서 하수구에 떨어져요. 그랬을 때 떨어진 동전이 하나님의 헌금일까 나의 용돈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부분은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혈과 육을 입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발돋움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 그게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는요 아브라함 야단치는 것 없습니다. 바로만 혼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임무는 이 주님의 섭리에 그분의 인도에 협조하여 마음껏 믿어드리기입니다. 이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레딧으로, 나의 크레딧으로 작동될 때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차원, 그러니까 법적 선언적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하나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보되어야 될 산지라고 생각해요. 제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산지를 정복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거룩한 결심을 하십시오.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친구로 경험적인 차원에서 그분이 희락을 느낄 만한 그런 친구가 되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을 희락을 드릴 정도로 나는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을 연습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22장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사실 그 사건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75세에 시작한 이 믿음의 행진이 약 한 40년 정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연습했을 때 궁극적으로 40년 뒤에는 창세기 22장 그 사건, 그 정점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기 원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터치했던 그 음성 동일하게 듣고야 말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룩한 주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역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의 주자로 부름을 받은 이 그룩한 주의 백성들 각자를 그러한 도구로 써주시고 그러한 도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옵소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